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돌파구를 여는 일꾼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화면에 뜰 텐데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작정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는 것, 그거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애굽 가나안과 타협할 수 없이 싸워서 어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출애굽한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출애굽 공동체를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는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면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한 공동체,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성공한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만들어내신 거룩한 군대, 세상과 구별되도록 세우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사실상 상당히 마음이 아픈, 어떻게 사사기를 쭉 묵상하다가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픈 책이 사사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사기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교회이죠. 지금 교회는 아니지만 옛날 교회, 옛날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사사기를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이게 거울이어가지고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하는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인데 군대로 따지면 거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입니다. 사실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경계를 지어야 이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세상과 경계를 지으면서 세상과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자기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이게 거룩한 건데, 그 거룩함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사사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에 절대로 가나안의 신들 섬기면 안 된다, 절대로 가나안 풍속 따르면 안 된다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갔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괜찮고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면 늘 구간 반복되는 것처럼 다 같은 사건이 되풀이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죠. 살만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 삶이 고달파지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셔가지고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신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이 삶이 고달파지니까 그때부터 또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범죄,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평안, 범죄, 심판, 구원, 평안, 범죄, 심판, 구원, 평안, 이게요 구간 반복되듯이 계속 되풀이가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이게 다릅니다. 종교적인 일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종교적인 일에 참여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종교적인 일은 계속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은 출입하고 종교적인 일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상당히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 제비 뽑아주신 그 기업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가나안 이스라엘 군대가요, 가나안을 압도할 만큼 강해졌어요. 강해졌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다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 읽어보면, 사사기 1장 그 후반부로 가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는 거는 다르죠. 쫓아내지 못하는 거는 조금 힘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뭔가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애를 써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쫓아내지 않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충분히 힘이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요, 가나안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대신 가나안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뒷부분을 보면 노역을 시켰다고 그래요. 노역을 시키는 세력이 강할까요? 노역을 당하는, 부려먹는 세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노역하는 세력이 강할까요? 이게 부려먹고 노역시키는 세력이 더 강한 거는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나요? 가나안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부려먹었어요.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강제 노역을 당했거든요. 자기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 가나안에 와가지고 애굽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 흉내냅니다. 어쩌면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때 강제 노역을 당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니까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세상 흉내를 내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저 강한 힘을 가지고 부려먹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모든 굳은 일 다 시킬 수 있으니 자기는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또 포움이 나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포움 나는 일이죠. 결국에는요, 강제 노역을 당하던 가나안의 밥이 됩니다. 뭐가 진짜 강한 거냐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뭔가를 지배하고 호령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강함이 정말 그런 거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한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강한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강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거를 멋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게 멋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사명을 따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것을 더 멋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이 듭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게 타락한 교회다 고 말할 때 우리 시대 교회가 타락했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능력,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신 여신 섬기면서 일종의 다산신앙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가 아스다롯이에요.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자 되게 해주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강자가 되게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풍요롭고 강한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유혹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자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어디를 가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떵떵거릴 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힘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힘 아니고 그게 교회의 능력 아니고요. 교회의 힘과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우리를 얼마나 구별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는 데서부터 교회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자기 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껏 응답하며 살아가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껏 응답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고 결국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강대해졌습니다. 힘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따라가다가 망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은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은 무너져요. 남들이 볼 때 와, 참 부럽다고 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여러분 인생의 슬픔을 이길 길이 없어요. 가나안을 차지한 여호와의 군대 이 이스라엘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그래서 그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 탄식하면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면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런 반복되는 사건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2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앞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사사고 어제 묵상한 처음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래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던 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에글론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암몬과 아말렉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여리고는 요즘도 종려나무 엄청 많아요. 고대 사회로부터 이 여리고는 아주 살기가 좋은 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옆에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18해, 18년 동안 섬겼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은요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군대로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진을 치고 막 행진하고 이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물리쳤던 적이에요. 모압은 사실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물리쳤던 적인 거예요. 따지면 모압과의 싸움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4장 넉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요단 동편의 세력을 다 물리쳤거든요. 모압왕 발락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발라함을 불렀어요. 선지자 발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엄청 유명한 주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큰 시험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넉 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왕 발락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런데 모압왕 발락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을 등에 업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압 신을 예배하는 잔치 자리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음행하는 이야기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음행하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군대를 꾸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과 미디안을 다 무너뜨리게 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22, 23, 24, 25장에 모압과의 갈등이 나오고, 그리고 31장에 군대를 꾸려가지고 모압과 미디안을 다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만 물리친 게 아니고 모압의 뒷배 역할을 했던 미디안까지 철저하게 다 무너뜨린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에 나오거든요. 요컨대 오늘 본문에 모압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과 얼마 전에 다 무너뜨리고 다 물리치고 다 깨부수인 그런 적이에요. 근데 그 적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린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표준 어떤 싸움 같은, 그래서 칼로 전쟁한 게 아니고 그 여리고성을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러면서 와 무너져라 했더니 다 무너지는, 꼭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기념비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모델 같은 이 결정적인 장소가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를 기반으로 이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하면 승리의 추억이 배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 하면 과거의 영광이 배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추억이요 수치스러운 장소로 변한 거예요. 무려 18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모압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이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은요 용사가 아니에요. 에글론은 비둔해가지고요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에글론은 뭔가 무서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똥을 눈다고 하는 말을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똥 누러 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화장실 갔다 뭐 이렇게 말하고 더 점잖은 표현이 있나요? 여튼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을 가리운다 하는 거는 이 사람 똥 누는 것 같다. 근데 무슨 변비가 있는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에훗이 암살하고 도망가고 난 뒤에 한참 기다렸다고 문 열고 들어가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은 용사도 아니고 모압 왕 에글론은 똥 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문은 역설적으로 이런 깜도 안 되는 모압의 지배를 18해 동안이나 받았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깜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이게 사실 더 문제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도 하룻밤에 무너뜨리는 분이고 홍해라도 하룻밤에 가르시는 분이고 18해 동안 종로로 타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사실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이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누군가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엄청난 적이어도 우습게 물리치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소모는 막대기 들고 다녔다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아마 이게 목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의 만화영화 같은 거죠. 만화영화 같은 이야기.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은 아나스의 아들 삼가을 같은 사람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다. 보통 우리는 600명 이러면 우와 하고 나중에 보면 이 모압 장사 용사 1만 명 우와 하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한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문제가 크냐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인데요 우리로 치면 석가모니의 아들 삼갈쯤 돼요. 왜냐하면 아나스요 이게 가난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삼갈은 아마 이름이 그런 걸 봐서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배경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은 우리로 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 삼갈쯤 돼요. 그러니 이 정체가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3장 묵상하는데 1장, 2장, 3장이에요. 1장에 유다 지파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거의 모든 지파는요 전쟁에서 다 승리하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해요. 적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돌파구를 여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이 엄청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훗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의 전쟁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공동체 전체의 전쟁은요 상당히 짧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사람 만 명 장사 용사 다 죽였다 그러는데요 한 구절로 설명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에훗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 길게 말하는 것은 에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했고 하나님이 그 에훗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는가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있어요. 사실 물론 누군가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라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시면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거든요. 베냐민 사람인데 왜 베냐민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었을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기 동네, 자기 출신, 자기 지역에 가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베냐민 사람은 에훗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깃발 들고 나가면 협력하고 동력하고 응원하고 따라가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깃발만 드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다 따라가고 싶죠. 근데 실제로 깃발 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잘 안 따라가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뒤따라가 주기만 해도 앞에 깃발 든 사람이 힘이 나고 응원하고 박수만 쳐주기만 해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따라가고 응원하고 하는 것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따라가고 응원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초점 맞추는 것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에훗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설명을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제목으로 돌파구를 여는 일꾼 필요하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거는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외치는 에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사사기 1장 2장 3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열어놓는 선봉에 선 일꾼을 강조해요. 그래서 갈렙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2절 13절을 보면 사사기 1장 12절 13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이때 전쟁이 승승장구 수월하게 잘 풀렸을까요? 잘 안 풀렸을까요? 전쟁이 잘 안 풀린 거예요. 전쟁이 수월하게 잘 풀리면 뭐하러 자기 딸을 상품으로 걸겠어요. 이거는 뭐 옛날 왜 무슨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전쟁이 잘 되지 않을 때 사울도 그런 적 있죠. 저 블레셋 물리치면 내 딸을 이렇게 아내를 주겠다. 이게 뭐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을 거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85세쯤 됐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이 많고 늙었다고 뒤에서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기리앗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요 막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갈렙은요 갈렙에게 딸이 몇이나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딸은요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귀한 보물. 사실 뭐 이렇게 여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자기 딸은 아주 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걸고 싸움을 독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그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끌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시면 사사기 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혼자 나가서 싸웠을까요? 이 싸움을 혼자 싸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온니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온니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온니엘을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했는데요,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겠습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에훗이요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입니다.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을 독대할 만한 분위기 만들고 그리고 암살한 후에 문을 닫아 걸고 도망쳐 나오고 만약 이런 모든 과정이요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요. 온니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젊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온니엘이요 나이가 적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거기 저 위에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조공물을 가져오는 사신단의 대표쯤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에훗이 이 공물을 바칠 때에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조공단의 대표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압왕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에훗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칼을 찔렀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거 19금쯤 되는 설명인데 이거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여러분 21절 22절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칼을 찔렀는데 이게 칼자루가 따라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사람 몸을 관통할 정도로 찌른다는 거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지 않았죠? 평생 해보지 마세요. 저도 뭐 평생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에훗이 어쩌면 평소에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중해서 한 거예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에훗이 일종의 의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뭐 이토 히로부미를 뭐 암살하거나 아니면 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에훗이 이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한 것은 이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낸 일인데 성경이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이 구원자 에훗이 18회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을 물리치는데 어떤 특별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거다. 그리고 에훗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에브라임 사람이 다 따라가가지고 그 모든 모압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어낸 거다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선봉해서 가지고 은혜의 돌파를 만들어내는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들에서 교회를 아주 우습게 묘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우스운, 그리고 좀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또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18회 동안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에훗 같은 사람은 칼을 만드는 거죠.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상금으로 걸었다면 오늘 본문의 에옷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어떤 이 문제의 해결책,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노로 살 때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자기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거죠. 홍해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물샘 12리 있는 엘림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풀리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뭐가 잘 되고 승승장구한 그런 순간에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아픔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18해 동안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지만 이거 끊어버려야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열어놓는 이런 헌신, 에훗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장, 3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하여 개인을, 특별한 개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든 시대, 다 잠자는 시대, 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돌파구를 열어놓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 어쩔 수 없다, 뭐 교회가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기 위한, 사람을 짊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사랑과 헌신의 돌파구를 열어놓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그거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는 그런 어떤 선봉에서는 일꾼들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모압왕 에글론인데요, 에글론의 에글론이라는 말은요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황소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뭐 사실 뭐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성막 만들라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송아지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외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깨우는 일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자리로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다 그냥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데 뭔 전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놓는, 뭔가 이게 앞장서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꾼 필요한 거죠. 이 오중같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 그게 어떻게 뭐 가능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아 그래도 이 우리 시대에 땅끝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원신하는 일꾼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즘 애들이 뭐 교회에 무슨 관심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 위하여 짊어지고 아이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떤 돌파구를 열어놓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봉에 설 만한 일꾼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잠자는 시대, 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서서 나를 따르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뭔가 선봉에 서서 영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